설교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모름지기 한 평생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설교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늘로 떠나지 못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설교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첫째, 설교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이가 없게도 설교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게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잘하는 설교가 뭐냐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잘한다고 애를 쓰는데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교역자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의 그런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역자가 설교를 준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은혜가 없다. 그 왜 그럴 것 같아요? 교인들이 생각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설교다 하는 것과 교역자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방향이 정 달라요. 그러니까 많이 준비해서 할수록 점점 교인들의 기대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확실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설교가 뭐냐? 그게 문제옵시다. 많은 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설교를 잘하는데 교인이 알아듣질 못한대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된대요.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가 참 많습니다. 이 가운데도 내가 알기에 많을 깁니다. 회개하세요. 나는 설교를 잘한다는 거야. 답답한 건 교인들이 자꾸 줘라. 듣질 않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겠어요. 하고 싶은 말은 듣기끔 말해야 됩니다. 무조건 좋은 설교는 잘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이유 없어요. 졸면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도 졸면 잘못하는 거예요. 듣도록 말해야 되니까, 알아듣도록 말해야 되니까 꼭 필요한 것을 말해야 돼요. 그런데 왜 졸느냐? 간단해요. 못 알아들으니까 졸죠. 그러니까 생각이 쭉 끌려가야 되는데 매력이 없어요. 두 번째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졸아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새 새로 나온 설교학 책에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새로 나와 있습니다. 꼭 필요하시면 꼭 사서 한 권씩 읽어주시면 좋고요. 새로 나온 설교학 책인데 그 설교학의 총 주제가 뭐냐 하면은 설교는 임플리케이션이다. 그래서요. 설교는 응용이다. 여러분, 엄청난 발견이에요, 이거는. 설교,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를 지식으로 물려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얼마고, 뭐, 고향이 어디고, 뭐, 어디 가서 살다 죽었고, 나이가 얼마고, 그걸 알아서 뭐래? So what? 그 알아서 뭘 할게요, 도대체가? 그런 거를 많이 말해주고는, 아, 내가 설교 준비도 많이 했고, 설교 잘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게다가 또 조금 더 유식한 목사님은 어느 학자가 어떻고, 어느 주석가가 어떻게 말하고, 칼빈이 어떻고, 뭐 누다가 어떻고, 참 얘기하고는, 아, 내가 설교 참 잘했다. 교인들은 졸고 앉았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설교는 그대로가 임플리케이션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목사가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교인들의 생활 속에 옮기는 거예요. 생활 이대로 실행하도록. 그것이 설교예요. 그러니까 긴 해석도 필요 없고 구구한 변론, 디베이트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내용을 그대로 옮겨주는 거예요. 생활 속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 했죠. 이것이 사랑이다 하고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다 해야 되거든요. 그 설명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사랑하는 말 수없이 들었는데 뭘 어디가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요. 아, 그럼 아내 사랑해야 좋을 줄 누가 모르나? 만날 때마다 미운 걸 어떡하노?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지 사랑하라는 말이 뭐 이렇게 중요해요? 사랑하라, 겸손하라, 봉사하라. 그것처럼 힘든 말이 없어요. 그런 얘기만 자꾸 하니까 아이고 교회 왔다 갈 때마다 죽을 지경이야.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implicate 거기서 응용되도록 하는 것이 설교예요. 지식을 주자는 게 아니에요. 생활에 활력을 주고 생명력을 공급하자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많은 변론과 많은 이론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젊은 목사들은 그 책 보고 그거 많이 해놓고서 뭐 다 된 줄 아는 모네인데 그건 미안하지만 설교가 아닙니다. 그건 강의입니다. 그건 강의예요. 강의. 설교는 아닙니다. 설교는 그렇게 말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설경이 말하는 내용을 생활 속에 그대로 옮기도록 이것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현대인을 위해서는 바로 이런 이런 말씀입니다. 그걸 설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힘을 주고 용기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설교예요. 자, 이제 다른 말로 한번 정리를 내겠습니다. 그럼 설교란 뭐냐? 자, 이런 뜻에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되게 하는 것이다. 아마 여러분 이 말은 처음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 책에도 없는 말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되게 이 무슨 말인고 하니 이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 되게 하는 것이에요.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돼요. 여러분 수없는 날 설교했지만 이제 아마 좀 충격을 받을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읽으라고 그래요. 교인이 딱 읽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읽어보니까 역사던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도만요. 다윗이고 모세고 뭐 이스라엘이 어떻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하나님 말씀이냐고요. 자, 또 그 다음에 신약을 보고 나서는 하는 말이 그건 로마 사람에게 보낸 편지도만요. 그게 남의 편지 보면서 야단이야. 말 되죠? 여러분 편지 남의 편지 보면 안 되죠? 보세요. 여러분이 집에 온 편지 여러분 딸에게 온 편지도 내가 뜯어보면 안 돼요. 남이 편지 보고 왜 야단이냐고. 로마서는 로마 사람에게 보낸 편지요. 그 왜 우리가 읽으면서 야단이냐. 또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거든. 택도 없는 소리지. 안 그래요? 고린도서는 고린도 사람에게 보낸 편지예요. 사람의 이름이 수두룩하게 나오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읽느냐고. 이걸 설명해내지 못하면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현대 지성인들이 안 넘어가요. 적당히 넘어가지 않아요. 절대로.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이게 왜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냐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그건 편지인데 우리가 말할 때는 뭐 영감된 것이고 계시된 것이고 성령이고 얘기하지 하기야. 하지만 아무래도 편지는 편지야. 어떡할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로마 사람에게 보낸 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낸 편지로 바꾸어 놓아요. 그게 설교예요. 아시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고향을 떠나가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한 얘기로 끝났지.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된 얘기인데. 안 그래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목사가 해석을 해요. 잘 해석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발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로 바꾸어 놓아요. 아시겠어요? 그 의미를 바꾸어 놓아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라 한다고 해서 그냥 나도 떠나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에게 성경 읽으라 그러죠. 성경 읽으세요, 읽으세요, 많이 읽으세요. 그런 얘기 하지만 참 고마운 얘기예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읽으라 해도 안 읽으니까 다행이지.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 구구절절 읽어가지고 와서 질문하면 대답하겠어요? 대답하겠냐고요? 첫마디부터 걸려요, 이거는. 그러니까 교인들이 착한 거예요. 안 읽어주는 게 착한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거니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먼저 지금 툭툭 털어가지고 나오니까 다행이라고요. 정말로 읽어가지고 파고들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 이거와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갔던 가나안으로 갔던 그거와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왜 이것을 나에게 강요하느냐고. 뭐라고 할 거예요? 어떻게 말할 거 도대체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적당적당히 넘어갈 때는 지나서요. 이제야말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확실한 말씀을 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되게 하는 그 역할이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교인들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것이고,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하면 이 성경 아무리 봐도 하나님 말씀 아니구만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예,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 거로 우리의 역할이란 대단히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멀리 있는 말씀을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Other significant person이에요. 우리가 아닌 다른 누구에게 보내진 편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서 전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교인이 누구냐 하고 물으면, 교인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그 교회에서 예배와 함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교회 교인입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기도 응답도 들어요. 아시겠어요? 교회 나갈 때마다 기도 응답을 들어요. 이 사람은 그 교회 교인이에요. 그 교회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응답은 교회 가서 들으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교인이에요. 그러면 목사는 누구냐? 목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며 명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속에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의 언어로 임플리케이트해서 현대인에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펴놓고 듣다가 여기서 어느 말씀을 하나 읽었을 때, 아, 맞다. 와, 이거 수천 년 전에 요걸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구나. 이 귀한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영으로 설교를 통하여 성경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이 사람이 교인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받고 감동하고 감격하게 되면 그 믿음이 점점 자라게 돼요. 이럴 때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이걸 치유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치유라고 할 때는 종종 이렇게 병 고치는 거, 안수하고 고치는 거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가 치유적 효과를 가져야 돼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치유되는 거예요. 심령이 치유돼요. 이성이 치유돼요. 인격이 치유돼요. 가정이 치유돼요. 몸도 치유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저희 이게 저희 교회 새벽 기도가 한 2,000명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좀 많이 나왔던데 이분들 가운데는 상당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 소망교회 새벽 기도는 치유 효과가 있다 그래요. 효염이 있대요, 효염이. 왜요? 뭐 안수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그런 거 안 하지만 나가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보니까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병이 나아요. 심령이 깨끗해져요. 부부관계도 좋아져요.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요. 뭔 이런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보고 당신도 가정 문제로 고민하지 말고 나와 같이 새벽기도 나갑시다. 나가서 심령이 깨끗해지니까 가정이 해결이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해요. 그것도 그 자녀 때문에 너무 자녀하고 싸우지는 말고 일단 새벽기도 나갑시다.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자녀 문제가 다 해결이 돼버려요. 이게 치유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새 말로 학술적인 용어로 말하면 집단 상담이라는 게요. 집단 상담. 한 사람씩 놓고 상담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도매금에 한꺼번에 다 상담을 해버려요. 그 문제가 하나하나 풀려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치유적 효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또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건강하게 창조했고 또 충분히 건강하도록 창조했어요. 충분히 건강하도록. 미안하지만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병이 걸리는데 그것은 다 우리 잘못이에요.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겨울이 되면 춥다고 자꾸 뛰어 입어요. 여름이 되면 또 자꾸 벗어요. 요새 여자들 자꾸 벗어가지고 겁나더만요. 그런데 자꾸 벗어요. 여자들은 좀 벗는 소질이 좀 있는가 봐. 그래서 자꾸 벗어요. 그러죠. 이거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겨울이 춥다고요. 입지만은 만약 우리가 옷을 안 입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몸에서 털이 나오게 돼 있어요. 몸에서 기름이 나와요. 그래서 충분히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병을 얻느냐? 자꾸 옷을 입어서 문제라니까요. 자꾸 끼어 입으니까 체질이 약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 여러분 아마 나에게 그런 목사님은 전 나이 70이지만 지금 입은 이대로 겨울을 나요. 내일 하나도 안 입어요. 흔히 말하는 거 조끼도 안 입어요. 춤은 추운 대로 그냥 서늘하다 시원하다 하고 살면은 한겨울 나는 거예요. No problem. 예. 아, 덥다고 자꾸 그렇게 하지만, 나는 우리 조인들 보니까, 자꾸만 벗는데, 그 남자들은 따져서 입잖아요, 자꾸. 이 가운데도 지금 노목사님들 많이 벗었는데요. 조심하세요. 개는 목걸이 한번 풀면 다시 안 멜라 그래요. 알아들어요? 개 키워본 사람이나 알지? 우리 언젠가 하면, 우리 목조 장례비 나눴다가, 목사님은 보니까 단 한 번도 넥타이 매지 않는 날이 없고, 꼭 단정하게 하고 다니시는데, 아이고, 목사님은 아마 지무실 때도 넥타이 매고 지무시는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걔는 목걸이 풀어놓으면 다시 안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벗었지만요, 이게 벗어버릇하면 자꾸 벗으려고 그래요. 힘들죠? 아야, 매고 살아요, 아주. 그러나 한 여름도 끄떡 없어요. 이거 자꾸 벗는 것도 이 버릇되는 얘기 사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와, 존경스럽습니다. 그 모자 쓰고 새까만 옷을 저까지 길게 입고 여기 다 이렇게 입고서 그 시험을 이렇게 기르고 그리고 더운 데서도 일을 해요. 내가 지나다닐 때마다 그거 보면 존경스러워요. 자, 덥고 춥고도요. 우리가 더우면 더운 대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추우면 추운 대로 이길 수 있도록 창조됐어요. 근데 우리가 더울 때 춥게 살라고 그러고 추울 때 덥게 살라고 하다가 병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건강하도록 소위 균도 이길 수 있고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을 만큼 창조됐어요. 극단적인 얘기지만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면요 에이즈 균도 이겨요. 절대 전염이 안 돼. 그만큼 사람에게는 엄청난 저항력이 있어요. 그건 구체적으로 예를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면역성이 약해져요. 저항력이 약해지니까 병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충분한 건강, 영적 건강을 가지고 살면 사실은 육체적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병의 75%가 정신성이에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요새 와서 그런 병들 많이 걸려요. 심근견색 뭐 이런 거. 그 알고 보면 너무 우스운 얘기예요. 심근견색이라는 게 심장에도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이 막 쥘 때마다 피가 60%가 밖으로 나가야 돼요. 들어오면 또 팍 쥐면 또 나가요. 팍팍 이렇게 근육이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이 심장 근육이 약해져가지고 고만하겠대요. 이제 30%밖에 안 나가요. 그러니까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멍청해져요. 이게 심근견색이라는 거예요. 그건 병이 아니에요. 자체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왜 약해졌느냐? 간단하죠. 운동 안 해서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다리 장다리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장다리의 근육과 여러분의 심장 근육이 정비례해요. 운동을 안 하면 심장 이 장다리가 가늘어져요. 어느 사이에 가늘어져요. 요새 아가씨들도 옛날에는 그래서 장다리 가는 게 예쁘다고 해서 좋았는데 박세리가 나온 다음부터는 달라졌어요. 그건 안 된다 이야. 여자도 장다리가 굵어야 돼요. 난 그 가는 건 영 가열퍼서 보기 싫어. 이만해야지. 이것과 심장하고 정비례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보세요. 움직이기 싫거든요. 안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보면요 자꾸 약해져요. 근육이 생기는 데는 70일 걸려요. 근육이 없어지는 데는 40일 걸려요.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져요. 작아져요. 가늘어져요. 마지막은 비실비실해져요. 결국은 모든 저항력이 약해져요. 가는 감기 오는 감기 다 걸려요. 이거 헤어나지 못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다 사람이 만든 병이에요. 그게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조심하세요. 목사님들 건강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병들어가지고 누락게 떠가지고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 교인들이 당신이나 봐도 그렇지 이 은혜가 되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건강관리 중요한데 뭐 다른 거 없어요. 뭘 잘 먹어야 된다 뭐 좋은 거 먹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운동해야 돼요. 움직여야 되게 돼 있다고요. 계속해서 적어도 하루에 한 시간 이상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역사할 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환자를 고쳤어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환자를 보고 지나칠 수가 없어. 환자가 누워있는 거 못 봐. 심지어 죽은 사람이 누워있는 것도 못 봐줘. 일어나 그랬지. 청년아 일어나라. 어디 누워있냐? 안 그래요? 예수님 앞에는 환자가 있어서는 안 돼. 여기서 하나 더 신학적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디스오더. 장애자도 용납지 않으세요. 장애와 병은 달라요. 병은 디지즈고 장애는 디스오더예요. 얼핏 생각할 때는 병이 어려울 것 같지만 병은 발전 중에 있어요. 그러다가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장애는 멈춘 거예요. 이젠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병만 고친 게 아니에요. 장애자까지 일으켰어요. 아니 죽은 자까지 일으켰어요. 그 예수님의 뜻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술적인 능력을 행해서 병 고쳤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앞에는 어떤 병자도 있는 것을 예수님이 허락지 않아.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 안 되지. 하나님의 아들 앞에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고 있어.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감스럽게 우리는 다 부족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제가 얼마 전에 제자 하나가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제가 개척교회를 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알지. 아, 그런데 예배 시간에 가운데 서서 한 여자가 소리 지르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래서 어떻겠나? 아, 그래서 예배 설교하다 말고 내려가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더니 야, 이놈아! 그러고 소리 지르더라. 넥타이를 자꾸 대드는 바람에 망신을 했대요. 아, 그래서 날 들어, 목사님이 어떡하지요? 그래서 사표 내라 그랬지. 야, 야. 아, 귀신도 못 알아보는 목사가 뭘 하냐? 여러분, 잘 들어두세요. 여러분 교회에 부흥되기 원하십니까? 저도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11명 가지고 시작할 때 해서 가정에서 보고 이렇게 차차 시작 한 100명 됐을 때예요. 정확하게 그때쯤 됐을 때, 그때 내가 교인 몇 사람 만드니까 다 알죠.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어서 귀신 들린 사람 셋을 보내주더라고요. 아, 그 이상하게요. 아, 멀쩡한 여자가 귀신 들려가지고 세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내가 내쫓았는데 그 얘기 과정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보내지. 제가 뭐 그전에도 제가 다시 인천서 16년 목회했기 때문에 그 귀신 많이 내쫓았죠. 그다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근사하게 싹 내보냈더니 교인들이, 아, 우리 목사님은 박사인 줄 알았는데 영권이 있다고, 영권. 귀신 당장 나갔다고 그냥. 이러니까요, 여러분, 부흥회 한 번 한 것보다 훨씬 더 은혜가 많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려거든 도깨비 들린 사람 며칠 보내주십시오. 그거 기도하세요. 진짜로. 그것만이 귀신 있는 사람 세 사람만 내쫓으면요, 교회 당장 부흥됩니다. 네, 장담합니다, 그거는요. 영권, 영권. 영권을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메마르게 뭐, 설교한다고 그런 말만 가지고 되나요? 영권이 있어야지. 뭐, 안진뱅이는 못 일으키더라도 귀신 들린 것쯤이야 나게 할 수 있잖아. 그것도 못한다면 그거 목사 뒀다 뭐래 그거. 왜 이런 말 들어봤어요? 무당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강신무당이 있고 하나는 습득무당이 있어요. 강신무당은 무병이 내려서 신이 내린 무당이고 습득무당은 공부해가지고 하는 무당이에요. 목사도 강신무당이 있고 습득무당이 있나니 신학교 나와가지고 순전히 공부해가지고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될 것 같아요, 그 교회가? 아,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영권이 있어야 돼요. 설교가 치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지. 그거 뭐 말 많이 했다고 대답은 절대 아니옵시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이 치유자로서의 설교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은 언제나 리얼리티를 알고 계셨어요. 리얼리티. 사실이 뭐냐 이거예요. 사실을 인정해야 돼. 일단 병 걸린 것, 별린 걸린 것, 귀신 들린 건 귀신 들린 것,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소경된 것,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문둥병자는 문둥병자로 조금도 사양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대로를 인정했다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은 원인을 알고 계셨어요. 의사는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 자, 의사가 환자를 진찰해요. 그럼 뭘 하는 거예요? 원인이 뭔가? 그걸 알자는 거 아니에요? 원인이 뭔가? 알자는 거예요. 요새 사스라고 하는 병이 있어가지고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봐야죠. 여러분 목사가 돼가지고 이거 알아야지. 사스가 뭔지 모르면 되겠어요? 여러분 연구하려고도 안 해봤어요? 그러면 목사 다 됐지. 교인들을 대표해서 사스를 연구해요. 제가 아주 전문가에게 의뢰해가지고 20페이지 논문을 받았어요. 다 읽어봤어요. 그건 딱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병균이라고 하게 되면 병균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박테리아고 하나가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박테리아라는 것은 현미경으로 균이 보이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안 보이는 거예요. 전자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도 희미하게밖에 못 봐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농담으로 말해요. 여기 귀신인지 균인지 모르겠대요.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희미한데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물질과 정신세계의 중간쯤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눈으로 볼 수 없고 단 결과만 보고 알아요. 그게 뭔가 하니 항체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가 무서운 거예요.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라는 감기는 바이러스예요. 내 몸에 들어왔는데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약을 먹어도 소용없어요. 사흘은 지내야 돼요. 지내고 나면 속에서 항체가 생겨요. 그 항체를 보고 이것은 이러한 병이 들어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지금 사스가 왜 어려우냐? 바이러스거든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을 쓸 수가 없어요. 문제는 내가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넉넉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면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비실비실한 사람은 그냥 덮치는 거예요. 이게 바이러스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병이든 어떤 장애자든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든 예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놓여 있는 것을 예수님이 허락지 않았어요. 허락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치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애자까지 예, 시각장애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장애자까지도 치유하셨어요. 병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하여 쓰느니라. 그 치유하셨어요.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요. 예수님 앞에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다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면 자 이제 예수님은 그 속을 알았어요. 속은 깊은 병의 속은 뭐냐? 죄예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뭐 굉장한 연구하는 것 같아도 많은 연구의 결론이 뭐냐 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고민은 둘밖에 없어요. 하나가 죄고 하나가 죽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다 같은 거예요. 죄와 죽음. 죽을까 걱정이에요. 죄가 있으니까 벌받을까 걱정이에요. 벌받을까 걱정. 이게 문제라고요. 이런 재미있는 얘기 있어요. 어느 아주 못된 사람이 술을 참 좋아하고 그러는데 아주 방탕한 사람인데 술을 막 먹고서 취해가지고 돌아가다가 죽었어요. 죽으면서도 걱정이 됐어요. 나는 죽으면 꼭 지옥 갈 거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 죽었는데 천당에 가서 베드로 앞에 딱 섰는데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너 천당 가고 싶으냐 지옥 가고 싶으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뭔 이런 고마울 때가 있나. 넌 지옥으로 가라 그럴 줄 알았더니 나를 보고 선택하라고 그러니 너무 고마워서 이렇게 한마디 더 했대요. 기왕에 말씀하실 바에는 양쪽을 좀 구경 좀 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 그러라 그랬어요. 가서 구경을 하는데 천당에 갔더니 하얀 흰옷을 입은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조용하게 있는데 따분해서 못 듣겠더래요. 여긴 난 못 살겠다. 지옥을 가봤더니 카지노도 있고 술집도 있고 아가씨들도 많고 왁작지근하게 떠드는데 여기가 재미있더래요. 베드로 한 데 가서 하는 말이 선생님 난 아무래도 지옥 체질이라서 지옥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했답니다. 했더니 그래라 천사가 인도해서 가는데 웬걸 아까 가본 데가 아니고 깊은 땅속에 굴속에 들어가서 뜨거운 데서 일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안내한 천사 보고 아니 아까 왔던데 여기가 아닌데요 왜 나를 이리로 인도하죠?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아까는 관광비자로 왔고 이번에는 영주권으로 와서 다르다. 여러분 유행가 가사 아세요? 사랑은 누구나 하나? 들어봤죠?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천당 아무나 가나? 천당 체질이 돼야 천당 가지. 그 가서도 못 살아. 그걸 알아야 돼요. 천당 체질이 돼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가능한 거죠. 구원받은 심령만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원인을 알고 계세요. 깊은 속의 원인은 원인 중에 깊은 원인은 오리지널 그것은 죄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라고요. 그럼 구원이란 뭐냐? 죄로부터의 구원,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이것이 바로 치유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환자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당장 말씀하세요. 네 죄 사함 받았느니. 왜? 그건 죄 때문이니까. 그런 거로 구원의 역사의 깊은 문제는 justification이에요. 의롭다 함을 얻는 거예요.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는 그 모든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설사 죽어도 상관없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니까. 그래서 치유의 근본은 justification.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다.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다. 그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또한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도와주려고 했어요. 스스로 이기도록, 스스로 도우려고 하는 거지. 믿음을 주었어요. 론 메리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쓴 책 가운데 The Cure for a Troubled Heart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본인이 경험한 경험을 그 책에 써놓은 걸 보고 제가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가 아들이 몇이 있는데 그 아들 하나가 큰 고민에 빠졌어요. 너무 괴로워해요. 아주 절망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얼굴도 초췌해졌고 몸도 약해지고 마음 아무 일도 하지를 못해요. 아버지는 이걸 알고 있어요. 또 무엇 때문이라는 것도 짐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왜 그러냐, 무엇 때문이냐라고 묻지를 못해요. 마음이 괴로울까봐, 너무 마음이 아플까봐 말을 못해요. 또 물어본들 자기가 대신 대책을 세울 수도 없어요. 너무 괴로워서 그 아들이 자는 방 몰래 열고 들어가서 아들 옆에 누웠어요. 천장을 쳐다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들에게 뭐라고 말해주면 좋을까? 생각이 나질 않아요. 지혜로운 말이 생각나질 않아요.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나왔어요. 다음날도 또 들어가서 옆에 누웠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생각해 보았지만은 이렇다 하게 위로할 말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며칠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가 옆에 와서 누웠다가 나가는 걸 알았어요. 자는 척 하면서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아버지가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아버지는 내 마음을 알고 있구나. 저런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거기서 용기를 얻었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치유라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종종 앉아서 요새 또구나 젊은 여자들 그런 거 많아요. 자기 어디 아파? 그럼 안 아픈 것도 아파지잖아요. 자기 피곤해? 뭐요? 이름만으로 하고 살려면 힘들어요. 피곤한 줄 알면 서비스를 잘할 생각을 해야지. 분위기 바꿀 생각을 해야지. 기껏한다는 소리가 어디 아파? 이런 얄팍한 인간하고는 곤란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뭐예요? 진정한 사랑은 침묵이에요. 침묵으로도 말이 통해요. 아무 말이 없어도 좋아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돼요. 얼굴만 봐도 돼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손으로 만졌어요. 손을 대시고 믿음을 주었어요. 그리고 절대 믿음을 요구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중요한 말 꼭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how to preach? 우리가 어떻게 해야 치유적 설교를 할 수 있느냐? 이거 분명히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믿으세요. 치유 능력이 없다면 내가 잘못 전한 것뿐이에요. 내가 잘못 전하고 있어요. 참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접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되면 치유적인 역사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꼭 믿어야 돼요. 이걸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요새 흔히 인간적인 말로 쓰면은 성경은 언제나 마스터키라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다. 모든 해결이 여기 다 있어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할 것도 없어요. 심지어 병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런 귀한 말씀이 말씀 되게 되는 데는 여러분의 책임이죠.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나는 그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정문술 집사라고 하는 분인데, 그는 사업에 실패한 다음에 정말로 자살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딸이 자살하더라도 내가 나가는 교회 한번 나가보고 돌아가세요 그러더래. 그래 그러자 그 교회 나왔어요. 나왔던 길에 그날부터 들은 말씀을 그 내가 한번 그거 보았어요. 수첩에다가 다 써놨어요. 매주일 그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영혼이 살고 정신이 살고 생활윤리가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고 16년 동안에 3천억 부자가 됐어요. 아주 진짜 큰일 많이 해요. 보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냐. 그건 설교 들은 것밖에 없어요. 그분은 더더구나 교회 생활도 뭐 이렇게 뭐 구역 예배라든가 뭐 전도회라든가 뭐 이런 남들 그런 것도 할 줄 몰라요. 딱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거야. 거기서 그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가 쓴 책을 보니까 내가 그 하나 줘서 읽어보니까요 한 절반이 내가 설교한 거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 양반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아니 여보세요 그 책 그거 쓴 거 다 그거 내 말이던데 했더니 하는 말이 자세히 보세요. 전부 다지요. 왜요? 저는 공부한 게 없거든요. 저는 불교과 나왔거든요. 나는 목사님 하시는 말씀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책을 본 일도 없어요. 그 전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아주 특별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업으로도 크게 성공했어요. 벤처기업연합회 회장이요. 사방에 다니면서 강연도 잘해요. 지금은 그런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믿고 들어가야 돼요. 단 내가 얼마나 잘 전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인데 이건 여기서 문제가 돼요. 임플리케이션의 문제가 있어요. 꼭 필요한 말씀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결을 말하겠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신문 보듯이 신문을 성경 보듯이 봐야 돼요.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도 칼 바르트 같은 분도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시 콘텍스트 앤 더 텍스트 더 텍스트 앤 콘텍스트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쓰여지는 종이 되는 거예요. 이 현대를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현대 전형적 현대인이 돼야 돼요. 전형적 현대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요. 성경에서 신문을 읽어요. 왜요?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의 문제가 다 떠올라요. 이게 이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그런가 하면 신문을 보면서 성경을 봐요. 이래야 오늘 이 현대인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현대의 복잡한 문제가 우선 목사님 자신 속에서 해결이 돼야 돼요. 목사 자신도 해결하지 못해놓고는 교인들한테 가서 주여 해결해 주십시오. 주여 해결해 주십시오. 누가 해결할게요? 누가? 당신이 해야 할 일인데. 안 그래요? 목사의 마음속에 먼저 해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누구 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아니에요. 내가 먼저 기도하며 명상하며 신문을 읽으며 성경 보며 말씀을 들어야 돼요. 문제의 해답을 얻었어요. 벌써. 그리고 나서 현대인들을 향해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보고 해달라고 그래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난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런 심사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치유정설요란 오늘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성경에 조명해서 이해해야 되고 성경 속에서 오늘의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먼저 가져야 돼요. 목사가. 그리고 그것을 현대적 언어로 잘 설명을 해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조차도 첫째가 티칭이에요. 이 문관은 이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치에 맞도록 설명해야지. 이치에 안 맞는 말 하면 안 돼요. 그냥 믿어라 믿어라 그러면 안 돼요. 합리적으로 말을 해요. 현대인에게는요. 이치에 딱 맞도록 이성에 호소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고 잊지 마세요. 감동을 줘야 돼. 감동. 요새 감동이, 감성이 중요하거든요. 감동을 받지 않으면, 요새 젊은 사람들은 감동 먹는다 그래요. 감동 쏘고 감동 먹어야 되거든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감동이 돼야 된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러려면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야죠. Learning from the top 이라고 하는 이 경영학 책에도 보면요. 현대 경영인, CEO, CEO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자격 10가지가 있는 중에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 제가요, 첫째가 패션이에요. 정열이 있어야 돼요. 그건 무슨 소린고 하니, 일을 즐겨야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는 건 말짱 헛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환자가 있어도 전화를 해서 오시라고 그러면, 아유, 반갑게 가야죠. 아유, 아무 능력도 없는 나를 부르시는만 너무 고맙구만. 그냥 가야 되는데. 이거 왜 밤중에 오라가라 해. 이거 기분이 잔뜩 나빠가지고 가보세요. 무슨 은혜가 있게, 무슨 감동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야. 이 본 자신의 속에 패션, 정열이, 구원하고 좋아하는 정열, 설교에 대한 기쁨, 이거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가 하면 또 있어요. 그 다음에가 무엇이 중요한 거 하며,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설득력. 다시 말하면 화술이 있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감동을 시키잖아요. 말을 잘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아, 그 말이야 타고나는 거지. 아니옵시다. 말을 잘 못한 사람은 하나같이 말을 안 해서 못하게 된 거예요. 자꾸 해야 말을 하게 되지. 그 다음에 그보다 더 깊은 게 있어요. 말을 재미있게 듣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가끔 내가 아까 좀 얘기한 것처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은 어떤 분들이, 아, 목사님, 이건 나이 70인데 그 기억력도 좋습니다. 그럼 내가 딱 한마디 의미 있는 대답을 해요. 나는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들은 것은 잊어버리지 않거든. 알았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들은 건 안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열심히 들으세요. 설교도 듣고 책도 보고 재미있게 들으세요. 아주 유머 같은 것도 누가 말할 때 그냥 앉아서 뭐 그거 가지고 웃노? 그러지 말고 열심히 웃으세요. 그 안 웃는 것도 병이야. 힘껏 웃고 힘껏 즐기세요. 도취되도록, 아니 미치도록. 그래야 내가 배우게 돼요. 배우게 된다고요. 다시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최고로부터 배워야 최고가 된다. 아시겠어요? 최고로부터 배워야 최고가 돼요. 지시한 것 배워서 뭘 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배우는 자세예요. 자꾸 들으세요. 자꾸 들으면 말하게 돼요. 100가지 들으면 10 말하게 되고요. 10가지 들으면 하나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 들어가지고 하나 말하려니까 말 그대로 모자라잖아요. 이게 안 돼요. 이제는 설득력이 필요하거든요. 이 팀워크가 필요한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을 설득할 능력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과학자도 말을 잘해야 돼요. 정치가는 더더욱 그렇고요. 요새 우리가 대통령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때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또 말을 즐겨야 돼요. 그래야 훈련을 쌓아가면서 말을 잘하게 되는 기회예요. 안 해서 못하게 된 거라니까요. 내 이 얘기를 결정적인 증거를 들까요? 미국에 가신 목사님들 계세요. 목사님들 보면 목사님은 가서 공부하고 그 사모님은 따라가서 밥만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공부는 목사님이 하잖아요. 그런데 한 3년쯤 있다 보면요, 부인이 영어를 훨씬 잘해요. 그 왜 그러냐? 부인이 잘하는 이유. 이유를 말할까요? 남자는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하려고 하다가 못하게 됐고, 여자는 어차피 공부하라는 거 되는 대로 짓거리다가 말 잘하게 됐거든요. 되는 대로 짓거리다가 말 잘하게 된다니까? 진짜예요. 이거 상당히 이론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말은 자유롭게, 자유한 가운데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득력이 생겨요. 그런 지혜가 생긴다고요. 이 훈련을 받아야 돼. 최고로부터 배워서 최고가 된다. 이거 잊지 말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웅변적이어야 해요. 여러분 설교가 이런 이성에 호소하는 부분도 있고 감동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가 하면 웅변적이어서 사람의 의지에 호소하는 거예요. 좀 흥하고 나가기도 하고 힘도 주고 이래야지 그냥 뭐 밋밋하게 나가면 졸리기만 하잖아요. 웅변학을 해요. 이제라도 웅변학을 하나 사다가 읽어보시고 훈련을 하세요. 웅변적인 데가 있어야 한다. 그것도 중요하고 그건 의지에 호소하고요.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이 증인이라는 게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증거적 설교를 해야 돼요. 증거. 증거가 뭐예요? 증거는 사실이요. 사실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가끔 내가 그런 질문을 좀 받아요. 목사님 설교에는 그 예화가 참 많은데 그런 얘기가 많은데 그 그래도 되는 겁니까? 전 그래요. 이건 증거니까. 아시겠어요? 여기 사랑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것도 수상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들어서 가능하면 이름까지 대고 그렇잖아요. 자, 내가 한 사람 얘기할까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하나. 너무너무 가정생활이 좀 어려웠어요. 어느 날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아 이거 생각이 확 달라지는데 남편이 얼굴이 예뻐지기 시작하는데 정신 못 차리겠더래요. 남편 예쁘지, 아이들 예쁘지, 사는 게 행복하지, 너무너무 예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렇게 예쁜 남편의 얼굴 보면서 자게 만들지 왜 눈 감고 자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원망했지. 얼마나 예뻐지는지. 자, 이게 증거입니다. 이제 내가 설교합니다. 남편의 얼굴이 예뻐져야 사랑입니다. 안 그래요? 아내의 얼굴이 20년 동안 산 얼굴이 점점 더 예뻐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니 나팔만 불면서 보기만 하면은 저건 왜 태어지 말썽이야. 역사적인 실수다 저건. 어디 저런 거 한 대 걸려가지고 내가 한평생 십자가를 지고 고생을 하나. 자, 이게 사랑이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외친다고 사랑이 아니에요. 증거를 대라니까. 증거를 이기 사랑이라고. 어때요? 또 있어요. 내가 무간에 뭐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인 하나도 보니까 그런 내가 그 설교하는 말을 듣고 돌아가서 그랬다고 그래요. 자기 남편 보고 여보 난 말이야 요새 와서 자꾸 행복해. 당신도 고맙고 아이들도 고맙고 너무너무 행복해. 영어로 했대. I am so happy because of you. 나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경상도 사람인데 미쳤나?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만났어.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까 좀 정신이 그만해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더래요. 사흘째 되는 날 또 했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너무 행복해요. 했더니 남편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만해둬. 예수 믿어줄게. 그러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뭐를 사랑하라! 100번 외쳐봐야 되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 죽여? 죽이는만 하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현대인들에게 증거를 해야 돼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을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사건을 들어 말하는 거예요. 사건을 들어.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유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추상적인 얘기는 그만하세요. 그건 철학이에요. 증거해야만 설교예요. 증거가 바로 될 때 증거하는 말씀이 전달이 돼요. 말씀이 수용이 돼요. 말씀이 임플리케이트 돼요. 적용이 돼요. 그 순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증거해야 돼요. 그냥 뭐냐 사무세요, 뭐 봉사하세요, 뭐라세요. 도대체 봉사가 뭐의 봉사? 어떻게 하는 게 봉사요? 저 사랑하라면 사랑이 어떻게 하는 게 봉사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사랑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저희 교회 집사님이 하나가 갑자기 남편이 말이에요. 병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받아요. 너무너무 당황했어요. 7시간 수술을 하는데 그걸 듣고 우리 교회 여자 권사님 한 분이 그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가봤더니 그래서 수술실 앞에서 이러고 앉아서 울고 있더래. 이러고. 그래서 권사님이 옆에 앉아가지고 아무 말 찾아놨대요. 무슨 병이랍니까? 어떻답니까? 그 말도 물어보질 않았대요. 그냥 옆에 앉아있었어요. 가만히. 7시간 동안. 그 다음에 이 두 분이 얼마나 친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무슨 병이라고 알아서 뭘 할 거예요, 제가. 안 그래요? 죽을 거요, 살 거요, 그 나라서 뭘 할 거요. 왜 옆 뒤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 조용하게 앉아있을 때 은혜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위로 받았지요. 그런데 입을 열어 말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죄 없이 고난당하는 자가 있더냐? 잘 생각해봐라. 숨은 죄가 있는가 보다. 욥이 마지막에 화가 나가지고 제발 입 좀 다물어라. 너 같은 말은 나도 할 수 있다. 보세요. 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인, 특별한 현대인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거를 사건을 들어서, 구체적인 사건을 들어 현실 속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말해요. 증거적 설교라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확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벌써 말씀의 능력이 확 와요. 지난주 일요일 제가 설교할 때 조금 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옆에 누워댔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설교할 때 보니까 많이 울더라고요. 사실 그랬거든요. 말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우는 걸 보았어요. 제가. 요새는 또 여자보다 남자들이 많이 울어요. 그렇죠? 그런 걸 많이 보는데 손수건을 꺼내서 닦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몇 번 전화도 걸고 찾아온 사람도 있는데 목사님, 이 은혜를 내가 일생 동안 잊지 않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증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뭐예요? 나팔만 물고 앉았잖아. 그리고 뭐라고 논리적으로 뭐라고 뭐. 이건 철학강이에요. 철학강이 교양강좌.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 말씀이 증거. 보세요. 증거 중에 가장 큰 증거는 내 증거예요. 내가 내 생활을 통해서 증거해요.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렇게 설교할 때라든가 가만히 보면은 무슨 얘기라도 잘 안 들어요. 하지만 내가 그러면 다 들어요. 열심히 듣거든. 내가 하는 얘기는 그건 확실한 증거니까. 그렇습니까? 예? 내가 이 시간에 간증을 삼아 한 말씀 드릴게요. 젊은 목사들에게 얘기할게요. 가끔 우리 저 후배들이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새벽기도만 좀 교인이 많이 나올 수 있으면 부흥 되겠는데, 새벽기도 100명만 나오면 교회가 부흥이 되겠는데 아무리 광고해도 안 나옵니다. 아이고, 그거 어떻게 해야 새벽기도 100명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좀 비결을 내주세요. 나한테 물어요. 그러면 내가 한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정말 한번 해보고 싶으냐? 꼭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유를 묻지 마라. 그대로 따르라.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자지 마라. 알았나? 알았습니다. 알았다. 왜 그래도 알았다. 갔어요. 당장 교회에 부흥시켰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자면은요 교인들이 어떻게 나와요? 저건 난 직장으로 바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목사 있는 교회는 장로가 절대 새벽기도 안 나와요. 사안의 부재함. 한가한 사람들이나 나가는 거지. 나같이 바쁜 사람들은 아니다 이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벽기도 마치고 사질 않아요. 새벽기도 사무실에서 책도 보고 기도도 하고 뭐 열심히 이걸 보고 그리고도 건강한 걸 보아야 그리고도 죽지 않고 살 수 있구나. 안 그래 이거? 그 증거라고요. 증거. 저희 교회 새벽기도 많이 나오는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43년 동안 새벽기도 개근이에요. 이건 역사상으로 기록해야 돼. 이거는 한국교회사의 특별 43년 동안 개근이에요. 아파서 설교 못한 날이 하루도 없어요. 그리고 새벽부터 뛰거든요. 그냥 저는 일주일에 딱 한 번밖에는 집에 가서 식사를 못해요. 나머지는 다 밖에서 먹어야 돼. 계속 다니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알아요. 딱 보고 아 저러고도 살아남는구나. 이게 증거라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 나도 한번 해보자. 자기들도 나와서 해봤거든. 그러니까 점점 건강해지고 시간적인 여유도 생기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둘씩 둘씩 2,000명 모이는 거예요. 저는 새벽기도 나오라는 광고 한 번도 안 해요. 새벽기도 나와야 구원 받을 것도 없잖아요. 또 꼭 잘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그걸 아셔야 돼요. 꼭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래 내버려 둬요. 그래야 그 본인 되고 그저 따라서 하는 거죠. 증거. 여러분 증거 중에 최고의 증거가 뭡니까? 순교예요. 부활신앙에 대한 증거는 순교예요. 예수 부활했다고 해놓고서 죽이겠다고 하는데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부활의 증인이 못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부활의 증인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설교가 아주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증거적 설교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날 때 치유적 효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실은요 내가 남을 치유하게 될 때 내가 은혜 받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얘기가 있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이건 장애자예요. 이건 병자가 아니에요. 이걸 놓고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라. 벌떡 일어났죠. 난 일어났을 때 안진뱅이가 놀란 게 아니고 비도르가 놀랐을 거야. 비도르가 놀라다 빠질 뻔했을 거야. 왜 이 적이 있었냐고요? 그런 거로 베드로가 용기를 얻어요. 매를 맞아도 좋아. 죽어도 좋아. 이래서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치유해서 교인들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인들이 낫는 걸 볼 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목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 이리 좀 휘하는 증거를 보게 되면요. 이대로 죽어도 좋다. 그런 마음이에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 5번 설교를 해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요. 저녁에 또 가서 다른 게 또 가요. 설교 또 가요. 6번 설교해요. 왜요? 치유가 이루어지는 걸 볼 때 너무너무 고마웠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치유적 목회자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 일생을 다 바쳤으며 또 바치고자 하는 헌신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받으시사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